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한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735년 무렵에는 아수르가 디갈랏 빌레셀 3세를 왕으로 등극해 하면서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북동쪽 위에서 세력을 규합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남진 정책,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고자 결정을 하고, 지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쪽이라고 하면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고 그 애굽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영토 확장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염려에 따라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시작하고 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멸망은 당하지 않지만 유다 전역이 거의 초토화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떠나 있으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심판이 없을 것이지만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죄의 길을 버리지 않고 그 길에 있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죄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형식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고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사라고 한다면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에 임하는 자의 마음이고 자세이죠. 제사에 임하는 자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 제사에 어떤 제물을 쓰느냐, 어떠한 제사 방식을 따르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본토인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 중에 자기 기호에 따라 자기 마음에 드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게 되죠. 오늘 제가 본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너희는 내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서로 변론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해야 할 책임들을 잘하고 있었는지 나도 이야기하고 너희도 내 백성으로서 내 앞에서 정당히 행했는지 너희도 하고 싶은 말들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무엇을 너희로 괴롭게 하였느냐. 너희는 내게 증언하라, 말하라.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 그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되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모압 왕 발락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깊이 개입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낱낱이 밝혀보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곳에서 속량하였다.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대속을 통하여 이제는 육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유를 얻었다는 것. 이제 세상의 얽매인 죄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애굽을 나온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시도 그들의 백성을 그의 시야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백성들입니다. 단 한시도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고 고난이 온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주 완악한 고집이 센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묻으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고 왔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하시면서 홍해를 열어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죠. 광야 척박한 40년의 세월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만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갈증할 때에 바위에서 생수를 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한 번도 이스라엘을 앞세우신 적이 없는 항상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온 능력과 힘을 다하여 이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완성하셨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계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데에서 속량하였다라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그 현장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는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고 있었는가를 확인해 주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시나이 반도 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2차 진입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견딜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모리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깜짝 놀라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주술사는 대단히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발람은 한 나라로부터 돈을 받고 이 나라가 싸우고자 하는 상대 나라를 저주하면 그 나라가 지는 겁니다. 아주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술사였습니다. 이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락이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죠. 민수기 22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주술사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라. 이는 복받은 자들이니라. 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 저주를 막으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 어떠한 자나 어떠한 세력이 이 백성을 향하여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죠. 나중에 하나님이 더 이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발람을 발락에게로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하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온 이스라엘이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발람을 이스라엘 향하여 대면시키고 세웁니다. 그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이 선언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막으십니다. 저주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 안에 축복의 말씀들을 넣어주시죠. 발람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 축복의 선포를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게 됩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하게 되죠. 민수기 23장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내 능력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했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에게 전심을 기울였고 내가 온 능력을 다하여서 너희에게 이 일을 했으면 너희는 어떠해야 할 것이냐. 이런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경배할까?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이 묻고 고민하고 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복종치 않을 때에도 그들을 껴안으셨습니다. 그들이 연약할 때에도 그들을 은혜 가운데 두셨고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하겠는가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이 백성들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하여 사랑했듯이 자신들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심을 다하여 그 백성을 끌어안으셨듯이 이들도 자신들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하여 이 백성을 인도해 오셨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 백성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행위는 거칠해적이고 외적인 행위였지 이 안에 진심과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가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제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제물, 더 나은 제사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더 나은, 더 특별한 제사 방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하는 자의 마음이 온전히 이 하나님께 모아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많이 드려지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요구하신 의도는 자기 죄로 인하여 처참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제물을 보면서 결국 죄가 갖는 비참한 자리가 어디인가를 깨닫고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사의 올바른 내용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입니다. 제사에 임하는 자는 내가 죽는 것 같이 그러나 은혜로 나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혜택 앞에 감사하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제물,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와 수없이 드려지는 이 모든 제물이 헛된 제물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7쪽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다. 나는 이 제물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이것을 드리는데 내가 이것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난 요구한 적 없다. 헛된 제물로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라. 나는 이 모든 것 가증히 여긴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앞에 찾아오면 나는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 듣지 않는다. 너희의 이러한 행위에 이 짐을 지기에 나는 피곤하고 지쳤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목숨을 준 이 백성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면서 절절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의 회개하는 심정과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알맹이는 다 빠져 있고 거칠어져으로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식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봐도 쉽게 알 수 있죠. 평소에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좋은 차 나왔던데 그거 한 대 사드릴까요? 좋은 음식점이 있던데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좋은 경치 좋은 데서 같이 여행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100% 다 맞출 수 있죠.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 필요 없고 말이나 잘 들어라. 예. 평소에 말이나 잘 들어라. 이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삶에 빠져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고 헛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 누가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기가 율법 지킨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간음을 행하는 자도 아닙니다. 적이 있는 저 죄인과도 같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라하신 십일조도 빼놓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만족하여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만족해 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첫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 바리새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는가? 안 하셨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대표적인 죄인의 전형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알맹이는 없이 겉으로 포장된 것만 가지고 나와서 자기를 의롭다고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의 처자라고 비참한 자리를 고백하는 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를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가? 행위와 형식으로 본다면 이 바리새인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들과 장로들의 유전들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행위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은혜 입혀주시지 않습니다. 기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어내리고 날 보라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질문으로 되짚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와 형식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한 인격적 관계 위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쁨이요 복이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겉치레에 빠져 있지 않고 외적이고 겉모습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심,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 손으로 드리는 것에 혈안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양의 또 살찐 짐승의 기름과 많은 양의 피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그 길을 쫓아 같이 나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부패한 재물 아니면 사치스러운 재물이 아니라 선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내 생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고백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의 길에 서 있는데 죄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자리가 아닌데 우리가 진리를 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다른 곳도 진리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듯이 너희도 생명을 버려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나 고난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보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제물로서 대충 때웠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이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난 이 길 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입으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전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담긴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건 놓치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너무 모든 것이 편하고 안락한 데 살고 있다 보니까 다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가, 지금 내 처지가 어디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쫓아가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결심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거칠해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 만족감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참된 제물로 내 전체 생애를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고백이 주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면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대로 여전히 당신의 나라에 불러들이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과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때때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우리가 편안한 길, 고난을 피하는 길, 우리의 욕심을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길 고백하오니 우리의 생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복이요 즐거움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